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자리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또 여호와라파의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마음의 평화를 주실 자들 평화를 주시는 이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서 앞으로의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앞으로 침체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많은 침체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위기와 침체를 맞게 되었을까? 오늘 이것은 그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의 최고의 강령이고 또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배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성경적 방법을 통해서 정말 신령,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15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요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옆에 작은 이웃들 이 불우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보듬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한국 현실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송해신학대학원에서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생겼어요. 총체적 복음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 할 정도로 요즘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옥수동 다 지나가 보셨죠? 옥수동은요 지대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옥수동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압구정동 쪽을 이렇게 쫙 바라보면 그 앞에 한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살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001년도에 옥수동에 있는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옥수동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동네였어요. 달동네가 뭔 줄 아시죠? 달과 가까운 동네. 얼마나 높으면 달과 가까운 동네 달동네겠습니까? 그러니까 1998년인가쯤에서 연극을 했는데 연극 제목 중에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런 연극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사실은요 다 이 1960년대에 고향이도 호남 쪽에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아주 옥탑방도 짓고 그 다음에 또 산에 밑에다가 또 이렇게 또 가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올라오셨던 그런 모든 분들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력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다 저학력이시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이들이 이와 같은 이러한 남들과는 조금 열등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열등감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은 아주 뜨거운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옥수 중앙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도 와보니까 사실 한 100여 명쯤 모이는 이런 교회에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 압구정동, 서초동 이런 데서 아주 희야번쩍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달동네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도 했는데, 2001년도에 내가 옥수중앙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한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부임하는 그 해에 그 부자 할머니가 80살이 되셔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번 목요일날 신라호텔로 목사님 오셔서 제가 그저 이북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이북에 두고 왔는데 교회적으로 잔치는 할 수는 없지만 그저 목사님 모셔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식사나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신라호텔에, 사실은 그때 신라호텔 처음 가본 거예요. 아주 신라호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식사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그 할머니의 아드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아주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다는데 한국에서는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한다면 꼭 돈이 필요합니다. 애들 과외 공부도 시켜야 되고요. 옷도 예쁜 거 좀 사서 입혀야 되니까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을 좀 학생 공부시키는데 좀 쓰세요 하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쪽에 이렇게 하시고 이쪽 이렇게 하시면서 아 봉투를 저한테 하나를 딱 주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봉투 속에 얼마나 들었을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냥 줬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쓰시라고 주니까 이 돈이 얼마일까, 아주 그때부터는 온 생각이 봉투 속에 얼마일까 여기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신라호텔에서 이제 옥수동까지 올라가고 하면은 거기 한남대교 지나가기 전에 거기 브릿지 있잖아요. 그 밑에 옥수동으로 가려고 하면은 좌회전 꺾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신호동에 걸렸어.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신호동에 걸린 김에 봉투를 쫙 빼가지고 얼만가 하고 이렇게 제가 열어보았더니 봉투가 얇더라고요. 아 얇은데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봉투를 빼보니까 이 봉투에 수표가 두 장이 들었는데 거기에 수표를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하나마다 천만 원짜리예요. 2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이야 2천만 원을 이걸 어떻게 쓰나. 난생 처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 아내가 옆에서 타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2천만 원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시험하는 이와 같은 이런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분이 주신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장학복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요,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누가 2천만 원을 주면 그때 교회에다가 얼른 낼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때에는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주일날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고 그리고 또 빚도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러지만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에 씁시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아주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묶어지는 찰나에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교인,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교인들 가정가정마다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이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임 목사님이 항상 신방을 할 때 이렇게 목사님한테 꼭 도소비, 그래가지고 봉투를 주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하여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정들마다 아 저에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소비라고 하면서 주는데, 하루에 한 7집쯤 신방을 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니 20만 원, 10만 원씩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직업이 뭐였냐면, 여자분들은 가사도우미, 남자들은 개인 택시 운전 이런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가사도우미로서 일주일 내내 돈을 벌어야 20만 원 벌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아니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제가 7집을 신방을 하고 돈을 모아보니까 한 1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이것도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대신방을 그 다음 날도 하고 또 그 다음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해서 한 2달간이 걸쳐가지고 대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봉투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35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3,350만 원이 오늘 이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세상의 모든 경제 분배 방식은 능력별 분배 방식이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갖게 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경제 방식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경제 분배 방식. 그 도대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의 작은 이웃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분배 방식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독일의 상황을 통해서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쌀 없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쌀도 사다 주고 라면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 또 돈이 없다 그러면 장학금도 매 학기마다 10명씩 선택해서 1년에 20명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한 500명쯤 돼요 지금까지. 그런데 500명 중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넥타이 사온 사람은 2명밖에 없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둥이들하고 똑같아. 안 그래요? 아 좀 처음에 월급을 타가지고 감사하다고 나한테 인사 좀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뭐 넥타이 받고 무슨 뭐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저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또 이런 소리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또 등록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밥 못 먹는, 점심 못 먹는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 학생들에게 또 점심값을 대주고, 또 수도요금 못 내는 사람들 수도요금 대주고, 말하자면 필요에 따른 그런 분배. 그리고 제가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올해에 들어온 모든 장학금은 올해 다 쓴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난데 이게 아주 정통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헌금을 드리는데요, 작정을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해가지고 드리는데 그 1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1년에 300명이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1년 만에 300명이 부흥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11조 드리고 뭐 감사헌금 드리고 신앙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눔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이 나눔이 또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뜻이 있는 사람들은 또 멀리서라도 또 우리 교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제 제가 동네에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내가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이고, 노인네가 돼서 다리 아픈데, 목사님 허리 아파요. 사실은 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연세가 드시니까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는데 나보고 좀 뭘 좀 도와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분들한테 꼭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골다공증에 우유를 먹으면 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유와 연결되어졌던 첫 번째 스토리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치렀는데 공군사관학교 갈 때 그때 내 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몸무게가 47kg야. 47kg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조명이 지금 이렇게 확 비춰서 그렇지 제가 비교적 얼굴이 까마잡잡한 스타일이에요. 눈은 아주 빵구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독일 사람들이 저보고 아우스버마? 버마에서 왔네요 제가. 제가 버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47kg인데 공군사관학교를 붙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니 이제 50kg가 넘어가야만 학교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가난한 살림에 우유를 저를 석 달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 석 달 동안에 3kg가 쪘어. 그래서 50kg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갱신이 2차 체력장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떨어지긴 했지만 우유에 대한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우유를 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유 지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180ml짜리가 700원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천 원이 필요한데 2만 천 원에서 100가구를 하게 될 경우에 21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210만 원씩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유값만을 제가 알아놓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처남, 제가 최근에 세바시에 나갔었잖아요. 세바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이 엇비슷한 얘기들을 다 했어요, 사실은. 15분 동안. 예. 그런데 오늘 그래도 여기 또 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 우리 처남인데 사실은요, 가까운 친척이라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 처남하고 포항을 다녀오는데 우리 처남이 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를 하려면, 옥수동에서 목사를 하려면 힘들 텐데 내가 사회에서 좀 돈 좀 벌었는데 나도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우유 생각이 탁 났어요. 아니 우리 옥수동에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우유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너무 많이 부르면 우리 처남이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아서 느헤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잠시 목도하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그지요? 예? 아닥사스다 왕 스토리에서 그지요? 그래서 잠시 목도하고 주님 몇 개를 부를까요? 이렇게 잠깐 목도를 하고 100개 정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개면 2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남에게 아니 100명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00명이 얼만데? 아 제가 느헤미야처럼 값을 알아놨잖아. 그래가지고 210만 원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매월마다 210만 원 낼게.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답니다. 아니 박수 쳐요 칠라면. 네.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우유 목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제가 아주 그냥 인터넷에 제 이름 들어가면은 별명이 엄청 많아. 울보 목사, 뭐 우유 목사 이러면서 제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유 배달이 출발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살아가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칼슘이 부족한 혼자 있는 분들에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사실은 첫 출발은 우유 배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꾸준하게 100가구를 꾸준하게 우유 배달하는 중에 아니 글쎄 3년이 지나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 처남이 그만하겠대.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우유 받아먹는 분들은 공짜로 받아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늘 좋다고 그러고 동네에서 옥수중앙교회가 우유를 주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고 나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교회 한 400여 명 모일 때인데 우리 교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동안에 우리 한 독지가가 매월마다 210만 원을 내가지고 그동안에 우유 배달을 했는데 오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3년 만에 야속하게 못하겠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십일조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드릴 거 다 드리면서 과외로 우유 헌금 10만 원씩 따로 드릴 사람들 25명만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울었어. 그래서 그 눈물이 효약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작정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눈치로 25명. 이야 기적이에요. 25명만 작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25명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250만 원이 매월마다 나와가지고 2,3,4,5 그 다음에 6,7,8,9,10,11 이분들이요 6년 동안 매월마다 10만 원씩 내신 분들이야.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우유 배달을 한 번도 쉬지 않고 2003년부터 2023년 오늘까지 오늘 20년 동안 꾸준하게 우유 배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1년쯤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가 있어. 놀랬죠? 배달의 민족 아시는 거예요? 예, 배달의 민족 그 창업했던 김봉진 빡빡머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분이 그 당시 젊었잖아요. 젊어가지고 항상 목사님 보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우유 배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우유 배달하는 건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우유 배달에 필이 꽂힌 거야. 그래서 배달 하다가 배달의 민족 만든 거예요. 몰랐죠? 에? 배달의 민족이 무슨 뭐 민족의 얼 뭐 이런 게 아니야. 에? 배달 하다가 배달 그렇게 하고 싶대 자기가요. 그러더니 또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하고 에? 우유 배달이 아주 필이 꽂혀가지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지금 48살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배달의 민족 10년 만에 이렇게 아주 큰 거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꼭 사업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 꼭. 근데 예배를 꼭 드리는데 참 그게 믿음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예배를 드려. 그런데 처음에도 나도 정중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김 집사 예배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꼭 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6개월쯤 되면 망해. 그래간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망해도 계속해서 6개월이 있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날 시간 되세요? 그럼 내가 속으로 또 망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망했어? 그러면 예.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야, 그 뚝심도 강하지요? 내가 계엄 예배만 6번 봤다니까. 계엄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요 설교할 게 없어. 에? 똑같은 거 하면 그 사람이 알아차리잖아요. 에? 성경 본문 볼 데가 없어. 그래서 하다가 성경 본문 볼 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또 계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또 뭐 하냐 이번에 그랬더니 뭐 조금만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했는데 오늘 여기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장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데 내가 설교는 그렇게 거부가 되었더라 하고 했지만 기도 마음속으로는 거부커녕 밥이라 먹고 살아라. 응? 밥도 못 먹고 사는 이런 주제인데 거부커녕 참 새끼라도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집은요 엄청나게 가난해. 그래서 그 엠베서더 호텔 앞에 그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집에 집 한 칸에서 6명이서 이렇게 사는데요. 갈 때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늘 울고 왔어. 집이 너무 초라해서. 그런데 망해도 그냥 주님 의지하고 기도 예배드리고. 그때는요 사실은요 그냥 6개월 1년에 두세 번씩 예배 개업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사실은 속으로는 좀 그랬어. 예.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1.1획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김봉진이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러더니 알다시피 이 사람이 그냥 정말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요 아 신문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신문에 났어요. 우리 아들 이제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회사가 조금 배달의 민족이 잘 되는 것 같더니 아 6개월쯤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유 배달은 제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10만 원씩 내는 거 그만 내라고 그러세요. 제가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낸다고 하다가 또 망하면 어떡하나. 에? 그러면 10만 원씩 내던 사람 그나마 또 그걸 다시 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에?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얼른 눈치를 채고 아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꼭 500만 원씩을 낼 테니 그 10만 원씩 내시는 모든 교인들 내지 마라고 그러세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2011년 12월부터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내서 그때 250가구로 늘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정말 이제 매월마다 500만 원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있었는데 아니 그 다음 해에 2012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골드만삭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골드만삭스는 난 내가 골드만삭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달동네 목사가 아니 골드만삭스 말만 듣고 그 직원들 똑똑하다 그러고 아주 굉장히 뭐 똑똑한 사람만 거기 다니고 또 돈 많이 받고 뭐 연봉이 높고 이런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전화가 딱 오니까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좀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는 이 골드만삭스의 40대 초반에 아주 그냥 머리 그냥 딱 거의 상거머리를 딱 깎은 두 남자가 딱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나한테 다짜고짜로 아이 목사님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매월마다 500만 원씩 낸 게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투자했던 돈 가지고 낸 거예요. 우리 의유값을요. 그래가지고 법인에다가 낸 돈을 그 투자한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는데 나중에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다가 헌금했다는 거예요. 우유값으로. 그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옥수동에서 했던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구제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니 글쎄 그 골드만삭스 두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더니 한 달쯤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또 우리가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여기 아시아에 있는 골드만삭스 직원 이사들이 한 사람당 만 불씩 내서 15명이 있는데 15만 불을 교회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단숨에 1억 8천만 원이 한국 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 이거는 내가 이거를 교회에 재정하고 합치면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거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봉진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사단법인 하나 만들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사람들 직원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사단법인을 얼른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바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해가지고 요 말 가운데 뭘 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안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07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신문에 고독사 문제 때문에 사회에 아주 그냥 신문에 크게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방치될 수가 있느냐. 한 달 동안 방치되는 것이 고독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존귀한 존재인데 태어날 때는 누군가가 나를 받아줘야만 태어날 수 있고 죽은 다음에는 나를 꼭 묻어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도 지 혼자 죽어. 그런데 인간만은 누군가가 꼭 이렇게 마지막에 장례식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무관심했다면 죽은지도 모르고 3일 이상 방치가 되는 것이 고독사거든요. 신문에 아주 크게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독사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에 나가가지고 그 세바시 강인하는 사람 얘기를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문을 꼭 닫고서는 이 고독사를 죽게 되면은요 그 안에 그냥 그 썩은 냄새 때문에 아니야 그 나중에 그 시신 검사하는 검의가 저 검한 의의가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대 문을 열고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문을 1cm만 열어놔도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그냥 가득 파리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파리 때문에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고독사가 그렇게 사실은 비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2007년도에 신문에 고독사의 문제가 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을 아이디어를 주신 거지요. 아하 우리가 배달하는 이런 우유 배달 시작은 안부를 묻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이 우유 배달을 통해서 안부를 묻을 뿐만 아니라 고독사를 방지할 수도 있겠구나. 매일마다 우유를 전달해가지고 안에 계시는 분께서 아침에 우유를 안 갖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우유 배달원이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후송 가신 거야. 그런 체크 방법으로 우유를 배달하는데 안부를 묻고 동시에 고독사를 방지하는 우유 배달이다 해가지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일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의 후원자가 2만 5,500명 곱하기 만 해봐요. 만. 굉장히 큰 돈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베드라 민족에서 큰 돈들을 내주시지. 매일 우유는 고맙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잡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지만 소화가 잘 되는 우유에 거기에 QR코드가 찍혀 있는데 이 우유의 매출의 1%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게 기부됩니다. 그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함께 시작할 때는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150억 팔렸는데 1년에 아니 거기다가 QR코드를 찍고 우리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찍은 다음에 요즘에는 850억 팔려. 우리한테 얼마 주게요? 아, 이 산수를 못 하시네. 에? 850억 팔리면 1% 주면은 8억 5천만 원 주는 거죠. 우리한테 매월, 매년마다 연,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매일 우유가 8억 5천만 원씩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매일 우유는 거기다 도장, 거기다 찍어 놓고 매일 우유가 마치 고독사 방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사실은 홍보를 하든 뭐 하든 돈이나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나는 내가 절대로 1원도 안 받아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광고 한번 안 하고 TV에 나와서 뭐 우유 배달에 돈 좀 내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후원한다? 매월마다 매덕 이상의 매월마다 4억 이상의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적 논리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오늘 요즘같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광고들도 다 많이 하고 뭐 우리 뭐 월드비전에 돈 좀 내세요 컴패션에 돈 내세요 뭐 이러면서 초록우산에 돈 내세요 뭐 TV에 나와서 맨날 광고하잖아요. 우리 광고하는 거 못 보셨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뭐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 뭔지도 모르신 분들이 대다수야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들에게 우유를 배달했던 것이 오늘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25개 구에 150가구씩 한 구당. 그러면 예, 지금 3,000가구가 조금 넘던데요. 서울 시내 3,000가구 약. 그리고 강원도, 부산, 대전 또 이렇게 뭐 김포 해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동네들마다 또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요즘에 우유 돌리는 우유를 받아먹는 분들이 4,000가구예요. 예. 왜 놀래지도 않아요. 예. 4,000명을 세워놓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4천 명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데 사실은 1년에 이 추운 겨울 12월 달부터 2월 달 요 사이에 사실은 막 뭐 5명에서 10명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우유를 배달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구청에 연락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해가지고 그분들이 3일 이상 시신이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사무관이래.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네, 그랬더니 아 저희가 아마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라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아니 그 말을 탁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 사무관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라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총리님께서 우유를 배달하고 싶으시다는데 한번 목사님 같이 한번 우유를 배달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고독사 문제를 많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이 돼서 우리 총리실에서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엄청 좋더라고요. 네? 우리를 주목해서 본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전도의 땅을 넓히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제가 이 우유 배달을 하면은 고독사를 방지할 거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런 우유를 배달하면 오늘 다 그 사람이 안부도 묻고 영양도 보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고독사를 방지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보존케 하시고 교회를 생존케 하시고 또 교회를 발전시키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378명 우리나라에 그리고 현재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독거 세대가 40%에 육박했어요. 972만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2,400세대 중에서 거의 요즘에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고독사가요 점점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50살도 40살도 점점 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문제는 죽은 지를 모른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고독사니까 3일 이상 방치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현재 이 고독사에 우유를 배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배달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약자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데 이분들이요 정말 행정구역상에 주소는 다 있는데 사실은 주소를 찾아가도 잘 못 찾아. 며칠 전에도 어디 회사에서 무슨 뭐 선물이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택배로 보냈는데 돌아오는 게 20가정은 예를 들어 보내면 5가정은 돌아와. 택배기사들이 찾지를 못해 주소를. 그런데 우리들이 가가지고서 사전에 가가지고요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제 몇월 며칠부터 당신에게 우유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인한 후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밝음 뒤에는 오늘 어두움들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의 교회에 가는 방향이 뭘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런 실천을 통하여서 그때 너는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오늘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용기를 주는 일,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남겼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게 강도사고시에 나왔던 얘기야. 이게요. 예? 바울사도의 13권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은 어딥니까? 사도행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희망 같으신 분들이 오늘 이전에게 오신 건데 여기 사실 참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요 참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꼭 이루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행동하는 그런 신앙, 실천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곳에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취하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